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곳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은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요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공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위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개나 주반이나 나팔이나 아무 근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도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맺으셨던 그 언약 성취를 위해 빼내어 두신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한 후에 통치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 제위 7년에 유다의 제8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무려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과 동일합니다.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그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 약속을 제안했느냐 여부입니다. 약속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약속 이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그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과장을 하면 나랑 결혼해주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도 따줄게 라며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현실은 어떻습니까? 달을 따주는 것은 둘째치고 달 보러 가까운 행주산성이라도 가자라고 치면 그냥 베란다에서 봐, 밖에 황사 심해라는 답만 들려올 뿐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남편에게 따뜻한 토스트를 만들어주고 또 맛있는 요리도 해준다며 전자레인지 기능을 갖춘 고가의 오븐을 장만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제일 많이 출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고유명사가 돼버린 햇반입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약속조차도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왕권의 영원함과 또 왕위가 후손으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 또한 무려 40년 동안이나 왕위를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조변석게 하는 사람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성경은 요아스 왕의 어머니가 부엘세바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곳에서 자란 요아스 왕의 모친 시비아는 아마도 아달랴의 우상 숭배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아스의 성장 배경은 그가 왕으로서 제위 초기에 선정을 베푸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속담에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백 사람의 학교 선생에 비길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명의 아버지인 에디슨도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으며 헨리 워드비치 또한 어머니의 가슴은 아이들의 교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있어 훌륭한 스승입니다. 영국의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인기가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런던의 한 신문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교수와 선생님들을 취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처칠이 신문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승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자녀들의 성품이나 인간성 교육보다는 입시에 관련된 학습 교육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제출된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모임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청소년 23명이 직접 만든 보고서입니다.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모임은 작년 11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사전심의에서 4명의 집필진 대표가 위원들에게 이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집필진 대표로 사전심의에 참석했던 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에서 틀린 문제 수만큼 맞는 아이들이 있다라며 정의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우선시되고 있다며 수십 년째 바뀌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한국 교육의 현장의 중심에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어 안에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곳으로 이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스승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에 비로소 자녀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하며 자녀들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만이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야다가 교훈하지 않는, 아니 교훈하지 못하는 날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병행 본문인 역대하 24장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부추겨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부채질합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요아스 왕이 그처럼 배교의 길로 쉽게 간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스승이 좋아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유다 지도자들이 권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절대 이념을 거부하는 탈이념의 시대입니다. 이런 가치 혼란의 시대에 영적인 자립 없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영적 자립인이란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아스 왕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처럼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자신만의 신앙 고백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시도 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 솔로몬 왕과 같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시편은 단 한 편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신앙 고백 없이 영적 미자립자로 살았던 요아스 왕의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멘토를 만나게 되면 일정 기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멘토를 잃게 될 때 또다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처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 이후 배교의 길로 가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오염시키며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존재해 있었습니다. 산당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우상 숭배의 잔재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방임하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을 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곧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대수롭지 않게 악을 용납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는 영적인 방임은 곧 죄를 저지르는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부추기게 하는 삶의 요소들은 단호하게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모든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는 요아스 왕의 공적 중에 하나인 성전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 왕 당시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넘은 때로 성전 건물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시켜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 성문들까지 약탈하게 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보수가 시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성전 보수에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제사장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 보수를 재차 명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놀라운 사실은 성전 보수에 요지부동하던 이 제사장들의 무리에 바로 요아스 왕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덧 성전 보수는 뒷전으로 하고 성직을 통해 자신들의 주머니만 채우려는 그런 무리와 한 통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개혁이란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묵은 체제를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개혁의 대상 속에 반드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정작 개혁되어져야 할 대상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 자신이 개혁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환경 탓, 상황 탓만 할 뿐 스스로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뜯어 고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 내 모습에 현실에 안주한 탓입니다. 한때는 개혁의 아이콘으로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종교개혁을 진두에서 지휘했던 여호야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자 어느덧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전락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지 않는 한 우리 또한 기복주의를 신앙으로 포장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요아스 왕의 명령에 대해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일과 관계된 돈과 직임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와는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받는 은, 곧 제사장의 몫으로 받는 예물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와 관련된 자신들의 권한 또한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일을 관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권리로 여기며 자신을 위해 행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방해하는 것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최근 설립자의 비리 때문에 문을 닫은 전북의 한 대학교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에 폐교 원인을 제공했던 설립자 당사자가 받을 돈이 550억 원이나 있다라며 채권을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았고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까지 제정됐음에도 비타령을 하는 그를 향해 너무 뻔뻔하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학원 및 교육부, 옛 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학교 학원에 대한 채권 신고를 마감한 결과 모두 1388억 원에 이르는 채권이 신고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설립한 학교들로부터 무려 교비 1000억 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징역 9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설립자 자신이 대리인을 통해 550억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청산인증 관계자는 채권 신고 마감 결과 예견치 못한 서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설립자 이 씨의 신고는 청산인들을 몹시 당황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진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 자신의 과오를 청산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한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여호야다는 궤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이 직접 그 궤에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궤가 차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함께 궤를 열어 계산하였고 그 돈은 감독관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렇게 모금된 헌금을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돈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한 조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 보수를 진행하며 헌금 관리 관행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방만하게 헌금을 운영해왔던 제사장들의 관리 권한이 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자신이 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진흙이 하나님이 들었으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에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오팔이 될 수 있다. 맨 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 마치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미천한 존재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주 귀한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들을 붙잡아 사용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특권은 고사하고 생계마저 걱정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청지기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직임을 위해 건강과 물질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오직 우리만을 위해 남용한다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들답게 주님께 충성하며 맡은 바 소임을 신실하게 담당할 때 훗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오늘 본문의 17절은 그때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이 성전 보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침략을 단행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요아스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한편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서를 먼저 앞서 살펴보았던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가 죄의 뿌리가 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요아스 왕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구약성경 688쪽 역대하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요아스 왕과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이 가장 의지했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를 없애도록 명령하였고,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통해 그들을 징벌하신 것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주심이 옐로카드를 선수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 위험하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 때 주는 일종의 경고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는 다시 한번 동일한 행동을 할 때에는 퇴장이라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벌을 유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삼가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까지 유보해 두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징벌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계속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요아스 왕의 이런 비극적인 최후는 심은 대로 거둔 결과였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죄의 씨앗을 그대로 심어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상 숭배의 죄악에 자신 또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는 또한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악의 씨를 자신의 생에 뿌렸습니다. 결국 그가 뿌린 죄악의 씨앗은 자신의 신복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로 생을 마무리짓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동안 뿌린 씨앗들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바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밭에 과연 무엇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을 뿌리며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요아스 왕의 말로였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 의존적인 신앙 생활에서 탈피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영적인 자립인이 아니라 사람 의존적인 미자립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만 유한한 사람을 의지하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중단 없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화위복이 아니라 전복위화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 사지로부터 빼내어져 겨우 7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언약의 계승자로 무려 40년간을 통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 곧 사람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동원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돌로 그를 쳐 죽이게 합니다. 불순종의 끝판왕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의 복은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되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신복들에게 의해 살해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아스 왕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죄 지은 자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라는 사실입니다. 나훔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요아스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아스 왕이 회개하지 않자 그저 가장 신뢰했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시면서까지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이 끝까지 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자 징계의 회초리를 꺼내어 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세워 나가십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리고 기다려주실 때에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교훈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기억하시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는 복을 주님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중단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죄악의 길로 걸어가며 위태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참아주시며 경고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100주년 기념교회의 미래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잘 결실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